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늘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전통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니 여러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면 그는 자기의 머리 곧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면 그 여자는 자기의 머리 곧 자기 남편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밀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든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다가 천사들도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제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덮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내리려는 지시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계속하여 칭찬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모임에 나눔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이 소문의 일부는 사실일 것이라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무리지어 나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가르침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나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하여라.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그들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포도주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로 맺어 시작되는 새 언약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마셔라. 그러니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두루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적절치 못하게 주의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본 다음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주님의 몸이 뜻하는 것을 모르는 채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병든 사람과 몸이 약한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살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주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한자리에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정말로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at river. I'll fight life's fight. The lights of glory, and I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레위기 제26장.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살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원수들은 너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 죽어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 죽어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일곱 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 가축들을 죽일 것이며 너희 수가 줄어들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일곱 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열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해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뒤치락 비틀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의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자는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문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 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안디옥에 오자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두들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 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다. 그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그곳 교회의 믿는 이들과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렸다. 이 무렵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로 기근이 들었다.
제자들은 제각기 능력에 따라서 유대에 있는 믿는 이들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장로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기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금까지의 복음과 성령의 행전은 베드로를 중심한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 주로 편중되고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전해졌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근방과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인물들이 뒤를 이어봤습니다. 이미 유대인 중심의 복음 확산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달릴 새로운 주자로 사울을 준비시키고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구원의 논란을 잠재운 하나님은 복음을 발생시킨 예루살렘 대신에 새로운 이방을 위한 복음 증거의 중심지로 안디옥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당시 그리스 시대의 같은 의미인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로 소개되고 단순히 예수도를 믿는 무리나 사람 또는 성도로 불려지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택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바로 이방인의 복음의 전쟁기지인 안디옥에서부터임을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세계에도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일어난 박해는 8장에서 보듯이 단순히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를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다만 대상을 유대인으로 제한하고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거둬지는 것을 오늘 20절에서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이죠. 비록 이스라엘 본토인들은 아니었지만 애굽의 북쪽 지역인 구레네와 키프로스 섬 출신의 유대인들이 드디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당시로서는 대단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위한 도전자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배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21절에 그랬죠. 과거에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는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본토인 출신들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헬라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의 도전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준비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의 일선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신중한 면은 있었어도 언제나 자신들의 역할을 잊지 않고 중요한 시기마다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8장 14절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2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필요로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순종되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아직 편견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가장 친화력이 뛰어난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23절 하반절인데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 사람이 물려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처럼 꾸준히 믿음에 있으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이 신앙을 시작하는 이방 세계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기는 하지만 아직 깊이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도 약할 수도 있다는 데서 바나바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4절에 그랬는데 바탕이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참으로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바나바에게서뿐만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열두 사도의 수에 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구제를 위해 따로 선출된 일곱 사람의 수에 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선발되었던 일곱 사람의 신앙적 덕목을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다음 절에서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5절입니다. 구브로 태생인 바나바에게 사울의 고향 다소는 생소한 것이었을 것이고 찾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불탄 이 착하고 순진한 하나님의 종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한 바 있는 바나바는 그를 만나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가 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진리에 헌신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26절인데 아무래도 두 사람의 조화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간격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화를 이루어 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사실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웃는 이름이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심지어 이 이름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란 분명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긴장된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입장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도의 교훈을 지나치지 않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함없이 귀중하게 받들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에 욕돌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비로소 이러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주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복음 속의 교제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정확한 연대를 기록한 것이 아니지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귀중한 신앙적 교제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세상에 있어질 일들을 성령이 가르치심으로 선지자들이 미리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일은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 힘대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몇몇 가지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억지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했는데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신앙은 실천할 때 비로소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신앙적 모범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이 구체화되게 하였습니다. 이방교회는 유대로부터 신령한 복음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 그들의 생계의 어려움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서부터 있어왔던 유무상통의 모습이 복음의 확산과 함께 이방으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로마서에서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가진 것의 나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만민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당연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해한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제로 설교하면 교인을 잃게 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서는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레위기는 그리고라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한 후에 그리고라는 단어로 레위기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레위기의 서문이자 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어가 83번이나 나옵니다. 레위기서는 여러 가지 희생제도를 통해서 죄의 속성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좌절시키고 깨뜨리기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죄와 악행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함으로 언약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서는 거기 나오는 희생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율법의 희생제도가 우리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역할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절기를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주신 희생제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제도를 통해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을 넘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교제를 갖는 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사시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장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이 방송을 통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갖고 제한된 기간을 살아가는 저희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오니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에서 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오며 저희의 구원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